이후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인구가 10년 전보다 10.4% 증가해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지난해 실시한 2020 인구 센서스 결과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총 3억 3,144만 9,2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0년 조사 때보다 7.4% 증가한 것이지만 179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1930년 대공황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증가율 감소가 고령화, 이민자 둔화, 청년층의 결혼 출산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센서스 인구조사는 미국 내 거주하는 모든 성인과 유아, 아동의 수를 집계합니다. 조사 결과는 연방 하원의원 의석 배분과 대통령 선거인단 배분, 연방정부 보조금 책정 등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하면 텍사스의 연방 하원 의석 수는 기존보다 두 석 늘고 플로리다와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주 등 각각 한 석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반면 일리노이와 미시건,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은 인구가 줄어 의석 수가 한 석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미국 해양경비대 함정과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이 이달 초 걸프 해역에서 3시간 가까이 대치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 오함대는 오늘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단정 세척과 지원함 한 척이 지난 2일 걸프 해역에서 공해상을 순찰하던 미 해양경비대 함정 두 척과 대치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이란 함정은 미국 함정 60m 앞까지 접근했으며 양측의 대치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미군은 무전 교신기를 통해 여러 차례 경고하고 신호를 보냈지만 이란 측은 이를 계속 무시하며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계속했다고 미 해군은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이 이처럼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행위를 한 것은 지난해 4월 15일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미국이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을 위한 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란의 무력 시위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포함한 이란 핵합의 서명국은 오늘 우스지아빈에서 핵합의 복원을 모색하기 위한 당사국 공동위원회를 재개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남북 국경 지역 밀입국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과트말라 등 중미 북부 3국에 3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드라스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끔찍한 상황과 심각한 고통에 직면했다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식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3억 1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남북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알레한드로 자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제개발처와 국무부, 국방부를 통해 인도주의 지원에 2억 2,500만 달러를 투입해 이 지역 취약계층의 식량 지원과 난민 망명 신청자 보호, 보건 교육 협력 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농무부를 통해 과테말라 농민 지원과 아동 급식 등 식량 안정화 프로그램에 5,5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6월 멕시코와 과테말라를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족 반군이 오늘 미얀마 군기지를 공격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장 오래된 소수민족 무장 세력인 카렌 반군은 쿠데타 이후 군부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며 민주주의 진영의 불복종 운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카렌 국가연합은 이날 태국 접경 지역 살라인강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군 초소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얀마군 기지가 불에탔으며 현재 사망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미얀마군과 전투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투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군과 소수민족 반군 간 가장 격렬한 충돌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미얀마군은 오늘 충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충돌은 미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 등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5개 항의 합의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제재 등이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제 컨설팅 업체가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은 일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미국 의회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안을 다음 달 미한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 3년이 됐지만 미북 관계 교착 속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낮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3도, 최고는 8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 컨설팅 업체가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제재 등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모회사인 피치그룹 산하 컨설팅 업체인 피치솔루션스가 최근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기관은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5%로 전망됐던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로 수정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이 계속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치 솔루션스의 북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월 북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했던 전년 대비 3.5%에서 2.5%로 낮춘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대폭 하향 조정에 발표한 겁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실제 국내 총생산 GDP가 8.5%나 줄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이는 지난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경기 수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코로나 관련 엄격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엇보다 생필품 부족 상황까지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외교관들이 기본 물품과 의약품에 접근할 수 없어 나라를 빠져나왔을 뿐 아니라 인도주의 지원 활동 관련 인력들의 철수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북한의 올해 1분기 교역은 사실상 전무했다면서 최근의 자료에서 나타난 북한 교역의 상당 부분은 의약품과 비료, 건설 자재 등에 국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북중 교역이 재개될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성장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해관청소가 공개한 지난 3월 중국의 대북 교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약 12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한 반면 대중국 수출액은 13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상황과 더해 계속되고 있는 대북 제재 역시 북한의 경제 성장 전망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돼 지난 2019년엔 2001년에 비해 북한의 대외 무역이 87%나 줄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올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북한의 경제 성장을 계속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은 일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다음 달 미한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은 26일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가 주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미국은 일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완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또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제재를 통한 것이든 다른 노력이든 완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과거의 몇몇 시도들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한 뒤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하고 새로운 길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현재로서는 제재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 북한이 취할 의향이 있는 조치에 맞춰 어떤 구조를 만들지에 대해 자신의 구체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초대해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는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심한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 등 여러 사안에서 진전을 이뤄나가는 미국과 한국, 일본 공동의 능력에 매우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y Kim 의원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합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그 연합에는 한국과 일본이 전통적으로 기둥이 되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긴장이 이어지고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지 못할 경우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 등의 대응에 이뤄내야 하는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설명입니다. 앤디 김 의원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후쿠시마 문제 등 일부 도전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상호 신뢰나 존중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아직은 두 나라 간 신뢰와 존중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두 나라와 더 생산적으로 관여해 한국과 일본 관계에 더 안정적인 권력 구조와 역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한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한일 관계는 전체 태평양 지역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스스로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벌어질 격렬하고 어려운 도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전은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앞으로 반세기 동안 지배적인 질문 중 하나가 되면서 생기게 될 도전이라는 겁니다. 앤디 김 의원은 앞으로 무엇이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와 분쟁과 의견 충돌만으로 상대와의 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한 관점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과 경쟁 속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관계가 돼야 한다며 경쟁만으로 정의 내릴 경우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있은 지 오늘 27일로 꼭 3년이 됐지만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한반도 정세는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대화 재개를 촉구했지만 미북관계 교착 속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남북 판문점 선언이 27일로 3주년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며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행사 축사에서 북측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의 구애됨 없이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도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경기 파주 평화의 집에서 만나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에 열을 올리면서 고조됐던 한반도 위기 국면에 반전을 가져올 역사적 사건이라는 기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남북 관계도 경색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15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통해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폐지를 거론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을 철면피 또는 미국산 앵무새라고 비난하는 담화도 내면서 남북대화와 협력 재개를 꾸준히 촉구해온 한국 정부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북한의 대외 봉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등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로 한반도 정세는 꽉 막힌 형국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면 전환의 계기를 모색하면서 미북 대화 재개를 중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5월 하순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제안했던 종전선언 방안을 거듭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안이 되는 경우가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 뭐 논란이 되는 것처럼 워싱턴 조야도 그렇지만 한국하고 미국하고 북한에 대한 그 접근법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이 나오기도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죠.
한때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측됐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가 지연될 조짐이 보이면서 외교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원칙적 기조 위에서 북한에 제시할 뾰족한 대화 재개 조건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북 관계에서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차적이고 수단적인 차원으로 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3년 전과는 달리 미북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만한 공간이 매우 좁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관계 개선하는 과정에서 남쪽과의 하이 제스처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하는 정도는 해왔지만 그조차도 사실상 이제 앞으로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북한과 미국은 정상급 외교를 두 차례 했고 그다음에 회동까지 포함하면 세 차례를 만난 일단 패턴을 하나 만들어왔어요. 어떻든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 양자가 다 직접 대화를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쪽이 거기 껴서 중재할 이 필요도 별로 없어졌어요 이제는.
북한은 내부 단속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장기 교착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북한 관영 매체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일 사상 통제와 자력 갱생, 정면 돌파를 강조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2019년 10월 달에 스톡홀름 회담 깨지면서 말한 적폐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고 이번 1월 8차 당대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때 현재로서의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대화 재개의 조건을 보기에는 힘들다. 만약에 정말 북한 발표 그대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선철회를 해라 하면은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그 의미로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 정부는 3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 등 북한 측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북한이 이미 불참 입장을 공개한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남북, 미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먼저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파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 북한이 태도를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고된 전단 살포 계획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실제로 집행되면 워싱턴으로부터 큰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국제인권단체 주장도 나왔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탈북민 단체가 이번 주 중 북한에 전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인권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집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5천 장, 소책자 등을 북한에 살포하겠다고 예고했고 한국통일부는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선 전단 살포 시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실제 집행될 경우 전단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실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BOA와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특정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국인들은 인권법에 따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고 한국인들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We don't take a position on leafleting and balloons, but we know this. The people of South Korea.
한국 통일부는 23일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은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시프턴 국장은 이에 대해 진짜 문제는 수천 장의 대북전단 살포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전력 압박을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그런 활동을 포기했고 정상적 외교에 반응하지 않는 나라 북한에 더욱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It's problematic, but a few thousand balloons and leaflets are not the real issue. The real issue i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given up.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기쁘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게 더 큰 우려라며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입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bigger concern i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ems to be more interested in making Kim Jong-un happy than in protecting.
시프턴 국장은 우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접근법으로부터 돌아서서 북한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인권 관련 잔혹행위와 범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sking President Biden and the United States to try to convince the Moon government to turn away from this approach.
앞서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15일 다른 인권단체 10곳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전략을 펼 때 인권 문제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대북 전단 문제는 전단의 내용과 살포 방식의 효용성 여부를 떠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단속에 나설 경우 미국의 최우선 가치를 겨냥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조만간 실행될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며 그들은 무엇인가에 반대할 때 이런 식으로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탈북민들이 북한에 현금과 정보를 날려보내는 것을 한국 경찰이 막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what people do in democracies. When they disagree with something, they engage in a protest like this.
킹 전 특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민주주의를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민주주의 정부의 훌륭한 혜택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사람들에게 견해를 표출할 기회를 주고 인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is is an exercise in democracy more than anything else. That's one of the great benefits of being a democratic.
동북아 전문가인 고등찬 변호사도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북한의 인권을 지지하며 대북 전단 살포를 지지한다며 전단 살포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 support freedom of expression. I suppor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 support this leaflet launch. This is a something.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은 잘못된 것이며 한국 국회가 이 법을 폐지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한국 통일부에 대북전단 살포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전단 살포자들을 체포하지 말며 북한 인권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겠다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o the Unification Ministry, I say you should allow this leaflet launch to occur. You should not arrest people.
지난 15일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했던 고든창 변호사는 청문회 전날 VOA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국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며 취임 당시 민주주의의 진전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개념이 아닌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 당시 제임스 맥거번 하원 의원도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대북 전단 금지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대북 전단 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고된 전단 살포 계획을 지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또다시 관련법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3일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갖춘 민주주의로서 해당 법을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지지하며 여기에는 한국처럼 소중한 동맹도 포함된다며 자유로운 대북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밀접하게 접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주 미국 의회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와 이에 대한 한국 내 비판과 관련해서도 같은 논평을 내놨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전 세계 군비 지출의 39%에 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26일 발표한 2020년 세계 군비 지출 흐름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조 9,81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은 7,78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방비의 39%를 차지하며 1위를 지켰습니다. 2위인 중국은 2,520억 달러로 전체의 13%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경우 7년간 군비 지출을 줄였다가 지난 3년 연속 증행한 반면 중국은 26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위인 인도는 729억 달러, 러시아는 617억 달러, 영국은 592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시프리는 상위 5개국이 전 세계 국방 지출의 62%를 차지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6위부터 10위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 575억 달러, 독일 528억 달러, 프랑스 527억 달러, 일본 491억 달러, 한국 457억 달러 순이었습니다. 시프리는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액은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8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도 불구하고 군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막스테이너 시프리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는 연구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핵 현대화와 대규모 무기 조달 등 장기적 군비 증가 계획에 따른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특히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한 점증하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난티엔 시프리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경우 주요 군비 지출국 가운데 유일하게 군사비 부담을 늘리지 않는 국가였다며 이는 지난해 중국의 긍정적인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TN 연구원은 중국의 계속되는 군비 증강은 장기적인 군 현대화와 확장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인도, 일본, 한국, 호주가 가장 많은 군비를 지출한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4개 나라는 모두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군비 지출을 늘렸을 뿐 아니라 2011년부터 10년간 점진적으로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국제사회가 백신의 불공평한 분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0억 회분이 넘는 백신이 접종된 가운데 북한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엔 아동기금 총재가 26일 불공평한 코로나 백신 분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포 총재는 이날 세계보건기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몇 달 동안 국제사회가 계속 코로나 백신의 불공평한 배분과 관련한 우려를 피해왔다며 테드로스 아드하넘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지적대로 지금까지 분배된 백신 가운데 81%가 중고소득 국가에 집중됐다고 말했습니다.
Over the past few months, we have repeatedly expressed our deep concern with the inequitable.
지난 23일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WHO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약 9억 회분의 백신이 접종된 가운데 81%는 중고소득 국가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단지 0.3%만이 접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어 총재는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 어느 한 곳에서의 위협은 모든 곳에서의 위협을 뜻한다며 백신의 불공평한 분배는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t is also unwise because a threat anywhere is a threat everywhere.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운영하는 국제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 통계에 따르면 24일 현재 접종된 코로나 백신 건수는 약 10억 3천만 건입니다. 가장 많은 접종이 이뤄진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20%가 넘는 2억 3천만 회분의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이어 중국과 인도가 각각 2억 5천만, 1억 4천만 회분의 접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에서 접종된 백신 건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국가별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은 이스라엘이 55.4%로 가장 높고 아랍에미리트가 39.3%로 뒤를 이었습니다. 약 237만 회분의 백신이 접종된 한국의 경우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은 0.2%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경우 접종 자료가 공란으로 표시돼 있어 아직 공식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FP통신 역시 지난 24일 보도에서 고소득 국가는 인구 비중으로 16%지만 전체 백신 접종 횟수의 47%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 12개 나라에서 아직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고 아시아에서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에듀엔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 소장은 VOA에 코백스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가비가 북한 당국의 백신 공급이 지연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5월 이전에는 북한에 백신이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AFP통신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총 156개 나라에서 접종되며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 화이자 백신이 91개국, 모더나 백신은 46개국에서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약 6개월 만에 중국과의 무역을 소폭 재개하면서 국경 봉쇄 조치가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현지 취재 등을 통해 조만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의주 역내 지붕 형태의 가림시설이 철거된 것이 확인돼 교역 재개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중국과의 무역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한 건 외부와의 교역을 전면 차단했다는 의미로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국경 봉쇄 조치가 한층 더 강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무역 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중무역이 반년 만에 일부 재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3월 한 달 중국으로부터 비료 등 약 1,297만 달러치를 수입했는데 비록 대북 제재 이전에 월 2억 달러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입액 1,000만 달러를 넘긴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무역 규모가 계속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 간 국경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되면서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는 북한과 중국의 무역을 담당하는 운송회사 책임자를 인용해 다음 달 1일 단둥과 신유주 사이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도 지난 15일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에서 북한으로 운행할 것으로 보이는 화물열차를 포착했다며 열량이 넘는 길이의 이 화물열차에 평양역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외교 소식통과 업체 관계자들은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이달 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관측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도 지난 14일자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을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며 단둥 당국이 국경의 무역시설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VOA는 22일 민간 선박 추적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선박 7척이 중국 항구 혹은 공해상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중순 이후 선박들의 해외 운항이 사실상 끊겼던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변화로 최소한 다음 달 공개될 4월 북중 무역도 일정 규모에 이를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 접경 지역인 신유주역에 열차 가림 시설이 들어섰다 최근 철거된 것이 확인돼 교역 재개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16일 촬영해 구글 어스에 공개한 신유주 일대 위성사진에는 신유주역에 길이 약 400m 형태의 기차 가림 시설이 관측됩니다. 이 시설은 비닐 등으로 만들어진 듯 군데군데 찢어진 상태였고 최초 하얀색으로 추정되지만 주변 석탄 야적장의 영향으로 색깔이 까맣게 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 자료에 따르면 이 시설은 지난해 10월 설치된 뒤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돌연 철거됐습니다. 시설의 정확한 목적은 알 수 없지만 열차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길인 점으로 밀어볼 때 화물을 가리거나 화물을 눈이나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4월 첫날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열차 운행 재개와의 연관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분위기는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문을 다시 연다는 관측이 많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이 같은 관측이 지난 6개월 동안 지속돼 왔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mean, I think probably sooner or later the North Koreans will open the border, but we have to be factual about it.
다만 브라운 교수는 현 시점은 북한이 많은 양의 비료를 필요로 하는 때라면서 지난달 유입된 비료는 과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비료 수입을 위해서라도 무역 재개가 필요한 상황이란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입품 목록에 설탕과 밀가루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수개월째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비재 품목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상인들이 설탕 등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경문을 개방하기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에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2월 유례없는 수준의 국경 봉쇄를 단행했으며 7월엔 이를 한층 더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는 7월 열리는 일본 도쿄올림픽 불참을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를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최근 BOA에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외부 세계와의 거래를 매우 신중히 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기까지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한국 배우가 최초로 수상한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독립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윤여정 씨가 한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영향력 있는 배우로 활동해온 점을 소개하며 영화 기생충에 이어 한국 영화계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미국 이민 가정의 삶을 다룬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 씨가 25일 제9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CNN과 NPR 방송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윤여정이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오스카 조연상을 수상했다는 제목으로 수상 소식을 알렸습니다. NPR 방송은 윤여정이 품위 있게 오스카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한국의 영화와 방송계의 화려한 주연 배우인 그가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첫 한국인, 두 번째 아시아인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AP통신도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받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유명 영화, 방송배우였다며 1957년 영화 사요나라의 우메키 미요시 이후 60여 년 만에 아시아인으로는 두 번째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씨는 25일 시상식 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할머니와 부모의 희생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이야기라면서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만든 영화고 그 진심이 어떻게 통한 건 것 같아서.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에 어린 두 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온 젊은 한인 부부와 뒤늦게 합류한 외할머니가 아칸소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힘겹게 정착해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올해 74세인 윤여정 씨는 미나리에서 이민자인 딸 부부의 아이들을 돌보러 미국에 건너온 할머니 순자를 연기했는데 지난 2월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보편적인 가족애를 강조했습니다.
Strong boy. Strong boy. She trying to help them as a babysitter while they are gone for work. That was just all mother do universally. Greek or Korean or American. I think it's just universal. That's why I think people like this movie.
윤여정 씨는 영화 속의 순자가 손주를 돌보는 것으로 딸 부부를 도왔다며 그리스인, 한국인, 미국인 등 모든 어머니들이 하는 보편적인 일이고 그래서 관객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리 아이작 정 감독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정 감독은 토론회에서 이 영화를 통해 한국인들이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re's this assumption that the people who went to the U.S. one, they left Korea, and secondly, that a lot of them went and they found a lot of success. So life there was quite easy, and maybe the ones that did go to America.
정 감독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떠난 한국인들이 성공했고 삶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겪은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나리가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획을 그은 두 번째 한국 영화라면서 이에 앞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지난해 오스카상 4관왕을 차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한국 개봉 이후 두 달 만에 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지만 미나리가 한국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1980년대 이민자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지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미국으로 이민 오는 한인들은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유학을 오곤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이런 이민 추세가 또 바뀔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은 미나리에 출연한 윤여정 씨의 이번 수상은 한국 영화계의 또 다른 자랑거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은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윤여정 씨의 수상을 축하하며 영화 미나리가 한국계 미국인 가정의 사랑과 관심, 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을 구현한 점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제이슨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이슨 씨의 다섯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잠 설쳐가며 중간 도면상 트럭 운전사로 추가 근무 수당을 꼬박 챙기며 3년쯤 일했더니 생활에 여유도 생겼습니다. 자동차 수리점, 한인마켓 정육부, 이삿짐 운송회사, 수산물 중간 도매상까지 러시아에서 시카고에 도착해 정착한 4년여 시간 동안 자본주의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경험하면서 삶의 시간표를 채워나갔습니다. 제이슨 씨는 트럭 운전사로서의 경력을 더 쌓을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도전해볼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계속 트럭 운전을 하는 그 부분이냐 아니면 도전을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부분으로 내가 도전을 하겠느냐 이를테면 전혀 딴 방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나 이를테면 무슨 이 커뮤니티 칼리지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기술학교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데 가서 자격증을 더 얻어가지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겠는가. 그런
현실적인 조건과 개인적인 호감도 등 몇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겠는가. 그런데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속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것보다는 더 매력적이지 못했어요.
트럭 운전 기사 일을 이어가되 규모를 키워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시내 도시의 중심에서 좀 트럭 운전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미국이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시원하고 좀 교통 혼잡도 좀 되도록이면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회사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 제가 미국에 와서 시카고에 있을 때 트럭 드라이빙 스쿨을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던 게 클래스 C였거든요. 근데 클래스 C를 가지고는 큰 트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도 다양한 종류의 운전 면허가 있는데요. 소형 자동차, 중형 자동차, 모터사이클, 대형 트럭과 버스, 기차 등으로 나뉘죠. 대형 트럭 운전 면허는 다시 트럭에 실을 수 있는 무게에 따라 나뉘고 또 무엇을 싣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제이슨 씨는 미 전역을 달리는 초대형 트럭, 또 휘발유 등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트럭 드라이빙 스쿨에 가가지고 120시간 수업 참석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클래스 A 라이센스를 받아야만이 그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쿨을 가서 한 달 동안 제가 전문적으로 그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시험을 쳐가지고 그 클래스 A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위협적인 속도와 규모로 미 전역의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 초대형 트럭 운전사가 된 제이슨 김 씨.
타주 지역으로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운전을 해요. 트럭 운전을 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몇 개 주씩 이렇게 막 동부에서 서부로 뭐 시카고는 미드웨스트 지역이니까 미국 중부에서 남부나 북부나 총장이 나오는데 그 목적지에 따라서 미국 지역 어디에든 그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생활의 변화도 컸습니다.
직업 특성상 한번 집을 떠나면 트럭을 가지고 나가면 보통 한 달 정도 나가서 이렇게 살다시피 합니다.
아.
로상에서요. 그리고 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돌아오거든요. 그 돌아오면 보통 2, 3일씩 쉬다 가고 또 집에서 나가고.
하루 평균 500에서 600마일, 약 1000km를 달려 물건을 실어주면 또 다른 주로 그때그때 업무 지시가 내려지고 이렇게 돌다 보면 길게는 한 달 동안 출장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 제이슨 씨는 이 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뭐 한 첫 한 1, 2년은 되게 그게 스릴 넘치고 아주 또 미국 전역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또 워낙 또 트럭 운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은 철도 운송보다는 철도를 통한 운송보다는 트럭을 통한 운송이 더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쓰고 사는 모든 물품이나 식료품이라든가 생필품의 거의 7, 80%가 트럭에 의해서 운송이 됩니다.
미국인들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역으로 운반하는 일인 만큼 약속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종횡무진 달리다 보면 드넓게 펼쳐지는 대평원이 나오기도 하고 사막을 달리기도 하며 해변을 끼고 바닷바람을 쐬기도 하는데요. 그야말로 미 50개 주 미국의 도로가 이 손안에 있어이다.
직업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정도 하게 되면요. 그런 트럭을 하게 되면요. 미국이라는 아무리 큰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라고 해도 그 지도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미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 지름길로 가면 약 2,000마일, 3,500km. 제이슨 씨는 지름길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경유하면서 동서를 횡단해봤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미국 횡단과 종단을 수없이 했다는 제이슨 씨. 50개 주마다 지형과 날씨가 달라 애를 먹기도 했는데요.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and 애리조나. 제가 개인적으로 더운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날씨.
예, 특히나 여름철이 거기 가게 되면요. 야, 그 더위라는 것이 장난 아닙니다. 예, 트럭 안에는 물론 에어컨디션이 다 있으니까 가다가 가끔 서서 그 디젤류도 이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연유 보충도 하고 아니면 또 배가 고프면 트럭 스탑에 들려서 뭐 점심도 함께 해결을 해야 되고 하는데 밖에 그런 지역, 특히 애리조나 지역 같은데 여름철에 가보시면 문 열고 밖에 나오면요. 야, 그 더위가 열풍이 그 열기가 그 땅바닥에서 올라오는데 그 특히 아스팔트 같은 거는 그 열기가 땅바닥에서 올라오는데 막 숨이 꺽꺽 막힐 정도입니다. 그리고 너무 덥다 보니까 이렇게 지평선으로 이렇게 보면 물체가 제대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신기루 현상 때문에 이게 다 물체가 나무, 바위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지상에서 떠서 보여요.
네네. 그
열기에 의해서.
예.
너무 더워가지고 야,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제가.
여름 기온 섭씨 44도까지 오르는 미 남서부 애리조나.
텍사스 지역도요. 덥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저기 텍사스 제일 남쪽, 텍사스, 댈러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샌안토니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멕시코 국경 라레도 있는데 아, 최부치 다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따가웠어요. 아주.
이렇게 더위와 싸울 때도 있고 뉴욕 도심의 지옥 같은 교통 체증을 뚫고 지나가야 할 때도 있으며 또 아찔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여름철에는 간혹 되도록이면 도로 상태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트럭 운전하는데 별로 위험 요소가 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하는 트럭 운전은 정말 어떤 때는 죽음의 문턱까지도 내가 가봤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여름철이, 아, 겨울철이었어요. 제가, 저기, 오마하, 그게 회사가 있는데, 그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북서부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소고기를 싣고 시간을 꼭 맞춰야 하는 일정으로 목적지로 달려야 했던 제이슨 씨는 잊지 못할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날씨가 좋든 뭐 트럭이 고장났던 어떤 이유가 경우를 불문하고 그 트레일러를 그 짐을 목적지 그 샌프란시스코 항구까지 정시에 도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겨울철이었는데 그 오마하에서 짐을 실어가지고 쭉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제 트럭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약 80번 고속도로로 가지 말고.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 북서부 시애틀에 거주하는 제이슨 김 씨의 사연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791년 4월 27일 점과 선의 언어 모스부어를 발명한 미국의 발명가 사무엘 모스가 매사추세츠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810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화가로 활동했습니다. 평소 통신에 관심이 많던 모스는 1932년 유럽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던 중 과학자 찰스 토마스 잭슨이 사람들에게 전자석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모스는 전자석을 활용한 전신기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사무엘 모스는 연락을 늦게 받아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워싱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사무엘 모스는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뉴헤븐 집으로 급하게 갔지만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멀리 있는 곳에 소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알릴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친구 알프레드 베일이 점과 선을 조합하는 방법인 모스 신호를 개발하며 함께 연구를 진행해 모스 전신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844년 모스 부호를 이용한 첫 송신에 성공합니다. 볼티모어에서 워싱턴으로 모스 부호를 이용해 전보문을 보냈습니다. 모스 부호는 이후 전화가 발명될 때까지 최고 통신수단으로 사용됩니다. 1667년 4월 27일 시각장애와 가난에 시달리던 존 밀턴이 신라권의 출판 계약을 맺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대작가로 평가되는 존 밀턴이 저작권을 10파운드에 판 것입니다. 1608년 영국에서 태어난 밀턴은 40대 중반인 1652년 실명합니다. 밀턴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세 번의 결혼을 했으며 밀턴의 두 번째 아내와 아이는 1658년 출산 중 생명을 잃었습니다. 신라권은 1658년 집필에 들어갔는데 밀턴이 말을 하면 친구들이 글을 쓰는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664년 신라권이 완성됩니다. 밀턴은 출판업자 사무엘 시몬스와 1667년 4월 27일 계약금 5파운드를 받고 세 차례 1300부를 찍어 팔릴 때마다 5파운드를 추가로 받는다는 계약을 맺습니다. 총 20파운드에 신라권의 저작권 관련 모든 권한을 넘긴 것입니다. 밀턴이 살면서 받은 돈은 모두 10파운드, 1674년 밀턴 사망 후 부인이 받은 돈은 8파운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